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문 기간 만날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막판에 취소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어제 닉 에이어스 부통령 비서실장과 백악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지난 10일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만남 2시간을 남겨두고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북한은 만남을 취소하면서 펜스 부통령의 새로운 대북제재 언급과 탈북자 면담 등과 관련해 불만을 표시했다고 미 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또 다른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한국 측 인사의 배석 없이 만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펜스 부통령은 한국 방문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비서실장 등과 이번 만남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중미 지역 5개국이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습니다. 김연종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통상장관들은 오늘 서울에서 한중미 FTA에 서명했습니다. 중남미 국가가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것은 한국이 처음으로 양측은 지난 2015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2년 8개월여 만에 협상 관련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양측 간 상품과 서비스 품목의 95% 이상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의 실질 국내 총 생산이 0.02%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장악 지역인 다마스쿠스 외곽 동구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면서 이틀 동안 25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 단체인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시리아 정부군이 동구타 지역에 공습을 단행하면서 최근 48시간 동안 25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2011년 내전이 시작된 이래 최대 공습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정부군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폭약과 살상용 금속을 채운 배럴밤을 민간인 거주 지역에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병원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행위라고 비난하며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해경선 세척이 오늘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주변의 일본 영해에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중국 해경 선박 세척이 오늘 오전 10시쯤 센카쿠 열도 앞바다에 진입했으며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선들이 경고 방송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해경선은 일본 수역에 2시간 정도 머물다가 접속 수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고 영해 침입은 일본의 주권 침해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어제 유엔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제르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과 제이슨 그랜 블렛 국제협상 특사 등을 언급하며 우리의 협상단이 바로 뒤에 앉아 있고 우리는 팔레스타인 측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쫓아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선택은 아빠스 수반에게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마무두 아빠스 수반은 중단된 평화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2018년 중반까지 국제적인 회의를 열어 평화협상을 이끌어갈 다자간 체제를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외에 미국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유럽연합, 유엔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아바스 수반은 주장했습니다. 이날 안보리회에서 아바스 수반은 자신의 연설이 끝난 뒤 헤일리 미국 대사의 발언을 듣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한국 방문 중 김여정 등 북한 측 고위 인사들을 만나기로 했으나 북측의 취소로 무산됐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 내 이견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모든 수단이 가능하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결성된 남북 아이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20일 스웨덴과의 경기를 끝으로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밤에 서쪽 지방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 방문 기간 동안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북한 측 인사와 만날 계획이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만남은 북한 측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됐는데 펜스 부통령은 설령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강경한 대북 입장을 보여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북한 측 고위급 인사의 만남이 예정된 건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0일자 보도에서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이날 만나기로 합의했었지만 만남 2시간을 남겨두고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펜스 부통령이 한국 방문 기간 중 북한의 핵 개발을 비판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가 아직 덜 가해졌다는 등의 강경한 대북 압박 발언을 하면서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펜스 부통령이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행보 또한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의 미 고위급 대표로 한국을 방문한 펜스 부통령은 이 기간 탈북자를 만나고 북한이 침몰시킨 천안함의 기념비를 방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닉 에이어스 부통령 비서실장은 북한은 펜스 부통령이 메시지를 순화시키기를 희망하면서 만남을 저울질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올림픽을 국제적인 선전장소로 만들 수 있도록 했을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펜스 부통령이 국제무대를 명백한 사실을 주목하도록 만들지 않고 최대 압박 캠페인에 동참하는 나라들과의 강력한 동맹을 보여주질 않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우리가 방한 첫날부터 말했듯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이 자신의 살인적인 정권을 올림픽에서의 멋진 사진으로 눈가림하려는 곳에 서 있으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백악관 관계자는 펜스 부통령과 북한 당국자와의 만남이 미국을 떠나기 이전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짜여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양측은 한국의 청와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한국 측 인사는 동석하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측에선 펜스 부통령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 정보당국 관계자, 아이어스 비서실장이 참석하고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남 위원장, 그 외 제3의 인물이 대화에 나서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설령 만남이 이뤄진다고 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강경한 대북 입장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김정은 정권과의 만남이 협상을 시작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는 신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이번 만남을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인식했다며 만약 대화가 이뤄졌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입장이 약화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펜스 부통령은 한국 방문길에 들른 알래스카의 미군 기지에서 북한 측과의 만남에 대해 지켜보자고 말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든 누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신의 메시지는 동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령 만남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 메시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전 세계의 바람에 부응하라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후 펜스 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온 후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독재 정권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영원히 끝낼 때까지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란 점을 한국 방문 기간 중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북한 대표단의 회동 약속이 막판에 취소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원하면 만나서 미국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할 때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미국이 단호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닉 에이어스 펜스 부통령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실은 20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기간 중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만날 계획이었으나 북한 측의 취소로 불발됐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VOA 요청에 해당 보도가 정확하다며 에이어스 실장의 공식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에이어스 실장은 북한이 만남을 요청했다면 미국은 만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할 때까지 미국의 입장을 바꾸거나 협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펜스 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 북한의 선전 공세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폭정으로부터 도망친 탈북자들을 만났고 본질적으로 북한에 의해 살해된 아들을 둔 프레드 원비어를 초청했으며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과 수많은 자국민에 대한 노예화를 지적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펜스 부통령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북한의 적대적 계획에 대해 공개 언급하고 강력한 새 대북 경제 제재를 마련 중이라는 사실도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이어스 실장은 북한이 이런 이유로 대화를 거부했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미국과 마주왔는데 전혀 진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예정됐던 만남이 취소된 사실은 미북 간 대화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핵 협상은커녕 대화를 위한 만남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펜스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 기간 중 북한 측과 만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던 일이죠?
예, 펜스 부통령 자신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몇 차례 공개 발언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같은 내용의 언급을 하는 바람에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급 수준에서 뭔가 입장이 조율됐을 것이란 관측을 낳았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도 미북 간 첫 고위급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가 큰 관심을 자아냈었습니다.
비록 불발됐지만 펜스 부통령이 북한 측과의 만남을 약속했었다는 건 주목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과 제재를 계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용의를 받긴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화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북한 측에 넘길 명분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바라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의 여건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예정된 만남 2시간 전에 취소를 통보하면서 펜스 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제재 발언과 탈북자 면담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향후 미북 간 대화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오늘도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을 통해 펜스 부통령이 방한 기간 탈북자를 면담하고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한 일을 거론하면서 역겨운 대결 광대극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북 간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사라진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비방 등 도발적 언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은 자극적인 대북 발언을 자제하는 게 미북 간 예비 대화의 전제가 된 형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이미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은 북한 측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미국의 최근 대북 관여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최고위 수준에서 이뤄진 것임이 확인됐는데요. 이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펜스 부통령이 밝힌 북한에 대한 동시적인 최대 압박과 관여가 지속될 것임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하고 있죠?
네, 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원하면 대화할 수 있지만 협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입니다. 북한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라는 목표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북 간 협상은커녕 대화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제재의 목표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에 나선 것도 강한 압박의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협상의 조건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는 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관여 혹은 강경 조치를 둘러싼 미 정부 부처 간 이견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의 정책은 명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평화적으로 북핵 프로그램을 없애려고 노력 중이지만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준비도 돼 있다는 접근법으로 일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행정부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 것이 현재 기울이는 노력의 지향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왔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administration has been clear that a peaceful diplomatic end to North Korea's illegal and dangerou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s what we are working towards.
캐틴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0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으로 대표되는 대북 유화 노선대 HR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 등의 강경 노선 간 간격이 크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가용한 모든 옵션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과 전 세계가 핵무장한 북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미 행정부가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lso been clear that all options remain available and that a nuclear-armed North Korea cannot be tolerated by the U.S. or the world.
앞서 미국과 한국의 일부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외교적 노력을 우선시하는 틸러슨 장관과 대북 강경파인 맥메스터 보좌관의 의견 충돌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려는 틸러슨 장관과 강한 압박의 무게를 두는 맥메스터 보좌관 간의 이견으로 국무부와 백악관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애덤스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다른 나라와의 제재 압박 공조를 뜻하는 외교적 해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실패할 경우 군사 조치 등 가용한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탐색적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북한에 당근이 아닌 커다란 채찍을 쓰고 있다며 최대 압박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맥메스터 보좌관 역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덤 스테베니는 또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의 분위기가 깨진다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는 북한 노동신문의 전날 논평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일치된 대응을 하는 데 대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in close contact with the Republic of Korea about our unified response to North Korea.
애덤 스테베니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분리돼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아직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지 않을 어떤 이유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더 노아트 국무부 대변인은 모든 사람들이 북한과의 대화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안달인 것을 알지만 아직은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going to commit to any kind of framework in which the United States would sit down and have talks. I know everybody's anxious to talk about talks and all that.
노어트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협상 시기가 오면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발언이 6자회담이나 다자회담 가능성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화할지 약속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특별한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자들과 솔직한 대화를 많이 나눴으며 중국이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에 협력하는 것을 돕는 데 할 수 있는 게 확실히 더 있다는 점을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n terms of China, we've had many frank conversations with Chinese officials saying that they can certainly do more to help us and to help.
이어 중국이 북한을 단속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4건을 채택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또 북한이 대화와 전쟁 모두 준비되어 있다는 북한 노동신문 내용과 관련해 미국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Our preferred approach is diplomacy. That is something that the secretary and his interview over the weekend and many times.
틸러슨 장관이 지난 주말 여러 차례에 걸쳐 외교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과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외교적 접근을 지지한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외교가 실패하길 당연히 원하지 않지만 실패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owever, if that should fail, and we certainly hope it would no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prepared to respond in that type of way.
아울러 이런 방식이 필요하게 된다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도 미 국무부의 역할은 외교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일정을 4월 이전 공동 발표할 것이라는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훈련들이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볼 어떤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no reason though to believe that they that we wouldn't restart some of our exercises that we do. We've done those.
또한 미한 양국은 이런 훈련을 지난 수십 년간 해왔으며 한국은 미국의 강력하고 견고한 동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하원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이집트에 북한과의 관계를 축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이집트에 대한 원조를 일부 중단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집트의 사메 쇼크리 외무장관과 아바스 카멜 국가정보원 국장 대리에게 북한과의 관계를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폴쿡 하원 외교위 소위원장과 이집트를 방문해 정부 당국자들과 양국 관계와 안보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축소를 요구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집트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이집트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로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양국 관계 강화는 공동의 위협에 맞서고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또 경제성장과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개혁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며 양국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 정부가 이집트와 북한과의 관계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두 나라의 협력 정황은 매년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해 여름 이집트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으며 당시에도 북한과의 연관성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지난 8일 제출된 미국과 이집트 양국 관계에 관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여름 이집트에 대한 원조를 삭감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조 삭감 조치에 대해 보고서는 이집트 정부의 비정부기구 활동 제약과 언론에 보도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집트와 북한 간 협력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이집트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무기 거래와 교역을 해왔다는 의혹과 연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해 8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집트에 대한 일부 원조를 보류하거나 삭감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이집트에 대한 미 정부의 원조 삭감과 중단 조치는 여전히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에는 이집트 당국이 2016년 8월 수에즈 운하를 지나던 북한 선박에서 2,3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압수했지만 당시 무기 주문 당사자는 이집트 기업이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쇼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지난달 20일 이집트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의 관계 단절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집트는 북한과 매우 제한적인 관계만을 맺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 의회에서는 각국의 충실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미 정부 원조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상원에는 캄보디아 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높은 우려를 표명하며 최대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등이 참석해 국제사회 연합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제54차 뮌헨 안보회의에서 나온 북한 관련 발언을 이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unity of the Security Council has been able to demonstrate the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구테스 사무총장은 16일 개막한 제54차 뮌헨 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고 제재를 통해 북한에 매우 의미 있는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는 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게 자신의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압박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외교적 관여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평화로우면서도 지역 안보의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비핵화를 모두가 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제재 등의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이뤄진 남북 간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But even if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improved, let's be clear, that is not the central question we are facing.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가 직면한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비핵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비핵화의 길을 찾도록 납득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주장했습니다.
Pyongyang is closer to Munich than it is to Washington DC. And therefore we must put maximum pressure
같은 날 연설을 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회의가 열리고 있는 뮌헨이 미국의 워싱턴보다 평양에 더 가깝다며 따라서 우리 모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수단뿐 아니라 효과적인 경제 제재를 촉구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이웃국가로서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대북 제재는 더욱 엄격해졌으며 이전보다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쉽다는 말은 아니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은 비핵화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네덜란드 총리와 캐나다 외무장관, 스페인 외무장관 등과 토론회에 나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북한을 언급하며 국제사회 비확산 질서의 초석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ornerstone of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order is now under attack. Let me show you this.
고노 외무상은 북한 유조선 예성강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불법 환적을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핵은 북한에게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목표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자신들의 체제 아래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만약 핵무장을 허용하는 날에는 비확산 체제도 끝이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그마우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도 다음 날인 17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평화로운 올림픽은 단지 북한의 핵무기를 둘러싼 위협을 늦출 뿐이라며 최근 한반도 핵 문제가 일시적 제동이 걸린 상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북한 정권이 하고 있는 국제적 위협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도 강경했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행한 연설에서 잔혹한 김정은 정권이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day, let us resolve not only to enforce existing sanctions, but also to commit to downgrading diplomatic relations.
그러면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단순히 현 제재를 이행하는 것뿐 아니라 북한과의 외교 관계 격화와 모든 무역, 군사, 상업 관계 단절, 그리고 소위 초청 노동자로 불리는 북한 노동자를 추방시키도록 결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ations that evade full enforcement and fail to take these steps are acting irresponsibly. Now is the time to do more.
맥메스터 부장은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회피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한 나라들은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무장한 북한은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토론에 참석한 존 솔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도 최대 압박 캠페인을 비확산 문제와 연계하면서 더 많은 나라들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을 뿐 협상에 열려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에 대한 단계를 밟는 모종의 노력 없이는 양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임스 리시 공화당 외교위원회 소속 상원 의원이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발언했습니다.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said and he is committed to seeing that Kim Jong Un is not able to marry together a delivery syste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운반 체계와 핵무기 기술이 결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우 명확히 해왔고 대통령의 이런 약속에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뮌헨 안보회의는 안보와 관련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행사로 전 세계 정상들과 고위 당국자들이 총출동합니다. 올해 회의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참석해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뮌헨 안보회의는 북한의 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도 매년 참석해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해왔지만 올해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참석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한 초청을 받았지만 올림픽을 이유로 불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제재를 위한 제재보다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외교적 방법으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미국인 비전투 요원을 탈출시키는 작전을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한미군 가족동반 지침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비전투 요원을 탈출시키기 위한 전술적, 전략적 방안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육군사령부 공보실 소속 크리스 가버 대령은 20일 VOA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를 대비해 비전투 요원 철수 작전, NEO 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의 지난주 발언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버 대령은 주한미군과 미태평양 육군사령부는 한국 내 집합장소 운영과 같은 전술적인 부분부터 모든 계획을 총괄하는 작전과 전략적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비전투요원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8군은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전술적 및 작전적 훈련을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훈련들은 비전투요원 철수 계획을 추가적으로 개선시키지만 유사시 위험 수위를 감안할 때 계획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가버 대령은 해리스 사령관의 말처럼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비전투요원 철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해당 계획은 검토되는 수준 이상의 진전이 있지만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I would say that we're much further along, Congressman, than just taking a look at it, but there is work to be done.
이어 하와이에 있는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과 그의 참모들이 비전투요원 철수 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달성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과도 비전투요원 철수 계획 마련에 협력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인을 철수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미국인 민간인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매우 큰 숫자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numbers are staggering, right? I mean, there are 200 estimates say there are 200,000 plus Americans, not military, but Americans who live and work.
또한 한반도에는 중국인 100만 명과 일본인 6만 명 등 많은 외국인이 거주한다고 언급한 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비전투 요원을 탈출시키는 게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 다른 국가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버 대령은 VOA에 한반도에서 전투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탈출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미국인의 수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태평양 육군사령부는 비전투요원 철수 계획에 군사적 측면을 개발하고 국무부는 이 계획의 총괄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밀로 분류된 해당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비전투요원 철수 명령이 떨어지면 한반도에서 이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체계를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역시 비전투요원 철수 작전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있어 기준이 되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드 캐롤 유엔군 사령부 공보실장은 20일 VOA에 관련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주한미국 가족이 어떤 상황에도 확실히 준비가 돼 있도록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연례 훈련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훈련들은 오랫동안 정례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캐롤 공보실장은 현행 주한미군 가족 동반 정책과 관련해 어떤 지침이나 신호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 근무제 제한 가능성에 대한 언론의 추측이 있었지만 현재로선 어떤 변화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MBC 방송은 이달 초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주한미군 가족 동반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VOA에 주한미군 가족의 출국을 자발적으로든 의무적으로든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어 미군과 가족들의 대비태세 그리고 안전과 안녕은 미한 동맹의 강력함에 필수적이라며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미군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많은 비상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결성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어제, 즉 20일 스웨덴과의 경기를 끝으로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역사에 남을 한 페이지를 장식한 단일팀의 구성부터 마무리까지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세라머리 감독이 이끈 남북 단일팀이 2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와 순위 결정전 2경기 등 모두 5경기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지만 남북이 하나 돼 투혼을 발휘한 모습에 한국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남북 단일팀이 결정된 것은 지난달 20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남북 대표단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일 만에 한국 선수 23명에 북한 선수 12명이 합류하며 총 35명으로 올림픽 사상 첫 남북 단일팀이 구성됐습니다. 올림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팀이 결성됐다는 소식에 한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 젊은 선수들이 피땀 흘려서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아니 그 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이제 완전 인권을 누린 이제
같이 하면 좋죠. 뭐 어차피 이게 뭐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뭐 같이 어울리는 게 중요하겠죠.
세라머리 감독을 비롯해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도 올림픽이 임박한 상황에서 단일팀이 결정돼 충격적이란 반응이었습니다.
This whole situation is out of our control. So we're trying to make the best of it. We're, you know, we talked about having the best players play. So if you
머리 감독은 하지만 지난 4일 스웨덴과의 평가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일팀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팀 주장인 박종아 선수도 북한 선수들과 언어 차이 등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해서 잘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한 번도 맞춰보지 않았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거는 언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운동 중에 저희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그 선수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그 선수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걸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된 남북 단일팀은 손발을 맞춘 지 불과 16일 만에 올림픽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조별리그 첫 두 경기에서 스위스와 스웨덴에 모두 0대 8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14일 일본 팀과의 예선에서 사상 첫 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랜디 히스 그리핀 선수가 이날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일본에 0대 2로 끌려가던 2피리어드 9분 31초에 만회 골을 터뜨린 겁니다. 경기장은 북한 응원단을 포함해 관중들의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다! 우리네! 하나다!
단일팀도 일본전에서 올림픽 첫 골이 터지자 남북 선수 가릴 것 없이 부둥켜 안았습니다. 관중들도 단일팀을 격려하며 선전을 기대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아서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데뷔팀.
졌지만 우리나라와 남북한이 하나 된 모습 정말 인상 깊었고 앞으로 더 파이팅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남북 단일팀은 이어 18일 스위스를 상대로 열린 순위 결정전에서 0대 2로 패했습니다. 앞서 조별 예선에서 스위스에 0대 8로 대패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좋은 기량을 선보인 겁니다. 이어 20일 스웨덴을 상대로 한 7-8위 순위 결정전에서 단일팀은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한수진 선수가 0대 1로 뒤진 1피리어드 6분 21초에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웨덴에 1대 6으로 패했습니다. 단일팀은 이로써 5전 전패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2득점에 28실점으로 득실차는 마이너스 26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올림픽 출전을 고려하면 선전이었습니다. 일본은 1998년 나가도 동계올림픽에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았는데 결과는 5전 전패에 2득점 45실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12살 때부터 아이스하키 선수로 뛰다가 1997년 탈북해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황보영 고양시 슬레지 하키팀 감독은 2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단일팀이 올림픽에서 예상외로 매우 선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경기는 전체적으로 뭐 잘한 거는 같아요. 이제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 이제 올림픽 열린다고 이제 했을 때는 솔직히 두 자릿수는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모든 게임에. 근데 생각보다 어쨌든 잘했던 것 같아요. 특히 스위스전에 0대2 난 거 보면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특히 경기에 참가했던 북한 선수들이 남한 선수 못지않게 큰 활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딱 뛰는 사람만 뛰었던 거잖아요. 딱 세 명만 이제 뛰었던 거고 뭐 나머지 선수들은 아예 얼음판에 들어오지를 못했었으니까 뭐 그 세 명은 어쨌든 뭐 세라 감독이 봤을 때 그래도 최고로 좋은 선수들을 썼으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나은 선수도 있었고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뛰는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 경기에는 북한 선수 정수현과 려송희, 김은향, 황충금 선수 등이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라머리 감독도 짧은 기간에 남북 선수들이 하나가 돼 좋은 호흡을 맞췄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머리 감독은 북한 선수들과 함께한 과정은 무척 즐거웠다며 앞으로도 북한 선수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친선 교류전에 관해 논의 중이며 계속해서 끈을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선수들도 올림픽 경기를 통해 정도 쌓이고 서로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며 좋았다는 반응입니다. 스웨덴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한수진 선수는 북측 선수들이 대회 끝나고 돌아가면 많이 생각나고 아쉬울 것 같다며 초반에는 서로 서먹서먹했고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 북측 선수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재밌게 훈련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1991년 탁구와 축구 남북 단일팀에 이어 올림픽 사상 첫 남북 단일팀을 성사시킨 여자 아이스하키는 이번 올림픽에서 역사에 남을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단일팀은 27일간의 추억을 뒤로한 채 오는 25일 폐막식을 끝으로 해산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한국 국적 탈북민들을 대거 추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을 떠나는 탈북민들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차별과 자녀교육, 신변안전, 정치적 우려 등이 한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탈북민들은 지적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한국 내 탈북민들이 크게 성공하지는 않아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와 함께 한국을 떠나는 탈북민들의 배경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의 탈북민 사태부터 잠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캐나다 이민국은 지난해 하반기에 난민 신청을 한 국내 탈북민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기존 난민 신청 이유 외에 한국에 갈 수 없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자세히 설명해서 난민 심사 10일 전까지 제출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와 탈북민들, 이민법 관계자들을 통해 이런 상황을 자세히 전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캐나다 내 한 탈북민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가 아직 난민 히어링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그랬고요. 그러면 네가 한국에 못 가는 이유 이걸 대해서 그 스토리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은 한 페이지 정도 더 써서 이렇게 히어링 10일 전까지 보내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다른 분들도 뭐도 뭐 여기서 요즘 애 키우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로가 바쁘니까 뭐 얘기도 잘 못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딱 이렇게 터지니까 얘기가 오고 가요. 그러면서 정말 한국에 갈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캐나다 내 탈북민의 정통한 한 소식통은 21일 VOA에 캐나다 이민국이 이런 과정을 통해 난민 신청을 허위로 작성한 탈북민들을 대거 확인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랍 매체인 알자지라도 캐나다 소식통으로 이렇게 추방 통보를 받은 탈북민이 150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었습니다.
추방 이유는 뭔가요?
한국에 입국했던 과거를 숨기고 제3국에서 바로 캐나다에 입국한 것처럼 위장한 게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지난해 11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국적이 부여된 탈북민들은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난민보호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탈북민들의 망명 신청은 많은 경우 부정적인 결정으로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말부터 신변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들은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내린 뒤에 이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받은 탈북민들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캐나다 이민국 통계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탈북민 460여 명이 난민 지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조치 이후, 그러니까 2013년부터 신청자 257명 가운데 21명만 난민으로 인정했고 이후로 거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난민 지위를 받았더라도 이후 허위로 드러날 경우에 이를 박탈하고 추방할 수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캐나다에 살고 있는 탈북 난민이 126명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만 탈북민 719명이 난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탈북민이 난민 신청이 여의치 않자 한국으로 돌아간 거죠.
과거 영국 등 유럽에서 한국 국적 탈북민들의 위장 난민 문제가 크게 불거졌었는데 캐나다에서 다시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지난해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보면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사는 탈북민이 2016년 말 현재 1,422명입니다. 난민 신청을 한 뒤 대기 중인 탈북민 533명까지 더하면 거의 2,000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해외에 거주하는 겁니다. 게다가 탈북민이 영주권을 받으면 난민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장 많은 탈북 난민이 살고 있는 나라는 영국으로 603명이었고요. 모두 21개 나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끄는 건 이 가운데 대부분이 한국에 정착했다가 다시 떠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국 내 탈북민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네, 한국 통일부 웹사이트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31,339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10명 가운데 1명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탈북민이 한국을 다시 떠나는 건가요?
네,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탈북민은 이 가운데 한국인들의 차별 또 자녀의 교육을 이유로 지적했는데요. 영국에 있는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의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사회적 성숙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같은 민족인데도 배타주의적이었던 배타주의 민족 정서가 있어가지고요. 탈북민들인데 있잖아요. 삼류인으로 취급하는 어떤 경향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탈북민들 속에서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말이 통하는 데서 차별받기보다 말이 안 통하는 데 차별받는 게 낫다. 영어 보고도 못 들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다 이러거든요.
외국에서는 탈북민으로 제한하지 않고 아시아인으로 보지만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탈북민이란 꼬리표와 함께 아래로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이라는 것도 흥미롭군요.
네, 자녀 교육에는 차별이란 이유도 함께 있다고 해외에 사는 탈북민들은 지적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캐나다에서 사는 탈북민 A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탈북민이란 이유로 따돌림을 받는 것을 보고 캐나다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그만해도 참고 살았는데 어린 자식들이고는 차별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네. 정말 더더욱 힘들더라고요.
미 서부에서 망명을 신청한 탈북민 김창호 씨도 자녀들이 차별받는 게 매우 불편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이 그 한국에 정착하면서 자식들까지 뭐 따돌림이나 이런 걸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탈북자라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타이틀 가지고 대한민국에 산다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보는 이미지들이 그 너무 좋지 않거든요.
한국 학교에서 탈북민 자녀들에 대한 따돌림이 그렇게 심한가요?
따돌림이 보편화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출신 부인과 사는 중산층 탈북민은 이 VOA에 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글짓기로 써서 발표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자신의 과거 때문에 아들이 따돌림을 받을 것 같아서 엄마 얘기로 대신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음이 아파서 이민을 가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면서 씁쓸해했는데요. 사실 이런 사례는 6.25 한국전쟁 때도 있었다고 많은 실향민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네, 북한에서 한국으로 피란을 내려온 많은 북한 출신 실향민들에게도 당시 한국 사회 차별이 있었다는 지적인데요. 미 북동부의 한 도시에 사는 의사 출신 실향민인 김모 씨는 이 VOA에 자녀들에 대한 차별 우려 때문에 미국 이민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에서 의대를 다니다가 피난을 떠나서 한국의 한 명문 의대에 편입했었는데 당시 북한 출신 편입생들이 상위권을 차지해서 한국 학생들의 질투와 차별이 심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일부 직구준 학생은 빨갱이라고 놀려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자식들까지 그런 놀림을 들을 수 있어서 미국 이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런 이유 등으로 한국에서 이민을 온 북한 출신 실향민들 비율이 초창기에 굉장히 많았다고 한인 역사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신변 안전 우려, 한국 정부의 잦은 대북 정책 변화와 친북 성향 정치인들에 대한 우려, 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떠나는 젊은 탈북민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뒤에 떠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탈북 브로커들의 선전과 사기도 이 한국을 떠나는 현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을 떠난 뒤에 해외에서 난민 신청이나 망명을 시도했다가 돌아오는 탈북민들에게는 기존의 임대 아파트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불만이 많다는 우려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군요.
네, 탈북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은 한국을 떠난 탈북민들의 보편적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10명 가운데 9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에서 큰 성공은 하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에 잘 적응을 해서 곳곳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탈북민들이 훨씬 많이 있다고 탈북민을 지원하는 단체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차모 씨는 BOA에 어떤 곳이나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그러나 이를 극복하면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성공할 확률도 크기 때문에 도전이 있는 한국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탈북민들에게 주거 환경과 여러 장려금,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나우의 이영석 실장은 그런 이유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한국에 정착하지 않고 순수하게 제3국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214명이 있는데요. 어쨌든 고향을 떠난 모든 탈북민들이 안정적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VOA 새벽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하루 3차례 저희 VOA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 밤 8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단파 5840, 11570kHz,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바퀘르 나마지의 안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이란 당국에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81세인 나마지는 최근 짧은 임시 출소 뒤에 다시 에빈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심장 질환으로 4번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나마지를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낸 것은 그의 주치의는 물론이고 이란 당국 의료진의 권고에도 반하는 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전직 관리였던 나마지는 2016년 2월 이란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4개월 전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된 아들 시아마크를 만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비밀리에 진행됐고 2016년 9월 미국 정부와 간첩 공모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마지 가족의 변호사인 제러드 젠서는 고령의 나마지를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마지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박퀘르 나마지는 지속적인 치료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미국은 이란 정부에 그의 안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나마지를 포함해 이란에서 부당하게 억류되고 실종된 미국인들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